자, 오늘 저희가 이제 함께 보게 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순금으로 긍휼의 자리를 만들되 그것의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 되게 할지니라. 너는 긍휼의 자리 양 끝에 금으로 그룹 두 개를 만들되 두들겨서 그것들을 만들고 한 그룹은 이쪽 끝에 다른 그룹은 저쪽 끝에 만들지니라. 너희는 긍휼의 자리 양 끝에 그것의 그룹들을 만들지니라. 그룹들은 자기 날개들을 높이 펴서 그 날개들로 긍휼의 자리를 덮을 것이요. 그들의 얼굴은 서로 마주 볼지니 그룹들의 얼굴이 긍휼의 자리를 향할지니라. 너는 긍휼의 자리를 궤 위에 두고 내가 네게 줄 증언을 궤 속에 넣을지니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곧 증언 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네게 명령으로 줄 모든 것에 관하여 대화하리라. 아멘. 주님, 오늘도 귀하신 우리 주님 앞에 또 귀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몸으로 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감사한 마음으로, 또 사랑이 가득한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제가 하나님을 어디까지 경험했습니까? 11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저희가 명절의 주님에 관해서 좀 살펴봤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래서 산 꼭대기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여러 가지 것들 중에 이제 규례들이 있었고, 그 규례들에 속한 것 중에 명절들이 있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명절은 일종의 기념일이었는데, 일정한 규례에 따라서 지켜야 하는 어떤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중에 지켜야 할 명절로 크게 세 개를 주셨다. 그것이 무교절, 수확절, 수장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것을 좀더 세분하면 7개로 나눌 수가 있고, 모두 곡식의 수확과 관련이 있는 명절이고, 또그각 명절이 담고 있는 역사적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예언적 의미들도 있었다. 그리고 그 명절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도 연관성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과도 또 연관성이 있었다. 뭐 이런 말씀을 우리가 드렸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씩 알아가는 하나님의 면모, 또 다른 면모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목을 만남의 주님 이렇게 좀 정해 보았습니다. 만남의 주님. 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부르셔서 주신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하는 어떤 법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하나 중대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성막과 관계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가장 단순하게 얘기한다면 율법과 성막을 주셨다,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법을 주셨다 했는데, 이 법에 해당하는 것이 이제 축약해 놓은 것이 십계명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명령들이 있었습니다. 명령들, 그리고 또 판단의 법도라고 불리는 것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규례들도 있었습니다. 이 규례들의 이제 절기들과 또 이제 그 다른 날들 이런 것들이 이제 포함이 돼 있었죠. 자, 이 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이었냐?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유죄로 드러나게 하려는 것이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유죄로 드러나게 하려는 것. 그러려면 법이 까다로워야 될까요? 쉬워야 될까요? 법이 쉬운 법들만 이렇게 주셨으면, 아,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네. 나는 뭐다 지킬 수 있네. 나는 굉장히 좋은 사람이네. 나는 완벽한 사람이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이 유죄로 드러나려면 법은 굉장히 까다로워야만 하겠지요. 그래서 실제로 율법 조항들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율법 조항이 행동에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도 연관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사람이 어떻게 마음에서도 완전할 수가 있습니까? 행동이야 그냥 위선적으로라도 이렇게 지킬 수 있지만 어떻게 그 마음까지 완전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법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온전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사람들은 무엇이 되냐? 유죄가 되는 것이고,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사형 집행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에 대한 구제책으로서 이제 주시는 것이 이제 희생 헌물 제도를 통해서 사람이 대신 속죄를 받는 문제였습니다. 그 희생 헌물을 드리는 장소로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이제 성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의 가장 큰 목적이 이제 그 희생 헌물을 드리는 것이었는데, 거기에 더해서 이제 오늘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 어떤 하나님과 사람의 만남의 장소로서의 기능이 이제 거의 같이 있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막은 어디에 있었나? 성막은 들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이 불과 구름 기둥이 옮겨가면 이스라엘 전체가 옮겨가서 거기서 다시 성막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 문제인데, 성막은 이스라엘의 그 엄청난 그 진영, 그러니까 지금 남자만 한 60만 명 되니까 전체 다 하면 뭐한 200만, 300만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이제 옮겨 다닐 때 진을 치는데, 뭐 그냥 아무렇게나 진을 친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진 치는 것도 다 이렇게 지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그래서 열두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지파씩이 이렇게 진을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에 세 지파, 서쪽에 세 지파, 남쪽에 셋, 북쪽에 셋. 그리고서 그 정중앙에, 이제 진영의 정중앙에 가운데에 성막이 위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성막의 그 바로 최측근 주위에는 레위 지파가 이렇게 이제 있도록 하셨고, 동쪽에는 아론과 모세가 있게 하셨는데, 그러면 한 지파가 빠지면 나머지가 11 지파 아니냐? 아, 그래서 지금 이 요셉 지파 중에 이두 지파로 그렇게 해가지고 12개를 채워서 이렇게 이제 있게 됩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의 가장 중심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하다는 의미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지파든지 차별 없이 어떤 지파든지 하나님께 올수 있는 거리가 똑같다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이스라엘 진영, 즉 사람들 가운데 이제 이렇게 장막을 치고 있는 것인데, 이 구조가 세 부분으로 나뉘어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저희가 이제 자주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막에 관한 그 그림을 이렇게 본 분들은 이렇게 떠올려 보시면, 성막은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였는데, 담장이 이제 바깥에 이렇게 이제 담장을 두르는 것입니다. 기둥들을 세워서 거기에 천으로 이렇게 해서 담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 놓고 그 출입구는 동쪽이 됩니다. 해가 떠오르는 동쪽. 그 동쪽은 하나님의 진입 방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은 동에서 서로 진입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뱅글뱅글뱅글뱅글 그 광야를 돌다가 요르단의 동쪽에서 서쪽을 향해서 요르단을 이렇게 지나서 가나안 땅을 진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도 동쪽 문을 향해서 들어가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전부 하나님의 진입 방향은 동에서 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큰 문을 향해서 이렇게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것이 이제 번제단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번제단은 불이 꺼지면 안 돼요. 그 위에서 이제 희생 업무를 드리게 되는데, 그 번제단이 의미하는 바는 영원한 지옥이었습니다. 사실 저나 여러분 같은 죄인이 영원히 불타야 되는데, 그것을 대신해서 짐승이 이제 거기서 불이 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했습니다. 지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제 보이는 것이 물두멍이었고, 물두멍에서 이제 짐승의 이런 희생 헌물을 드릴 때 이제 짐승을 씻기도 하고, 또 제사장들이 또 온몸을 씻거나 손발을 씻거나 하는 그런 이제 용도로 물통 같은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물두멍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안쪽에 또 하나의 텐트가 있었는데, 그 텐트는 지붕이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직사각형인데, 이 직사각형의 이 텐트 건물의 거기가 또 반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3분의 2와 3분의 1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커튼을 이렇게 열고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먼저 도착하는 것이 성소였고, 그 성소에서 다시 한번 커튼을 열고 들어가는 곳이 지성소였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가장 안쪽에 위치하게 돼 있었고, 이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그이 긍휼의 자리는 바로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가로 세로 높이가 전부 10큐빗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큐빗. 1큐빗을 우리가 45에서 55cm 정도로 잡는데, 그냥 편하게 0.5m, 50cm로 잡는다면, 그러니까 5m 정도 되는 것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가 5m 정도 되는 완벽한 정육면체의 공간이고, 그 공간에 빛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하게 캄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법궤라는 것이 이렇게 있었고, 그 법궤 안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세의 율법, 즉 십계명을 기록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해 주셨다고 하신 그 십계명이 기록된 그 돌판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것이고, 물론 뭐 아론의 쌍난지팡이나 만나항아리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중요한 것은 그 법궤에서 중요한 것은 그 돌판입니다. 십계명이 적혀 있는 돌판.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법궤 안에는 율법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율법. 그리고 그 법궤의 뚜껑 부위에 해당하는 것을 긍휼의 자리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뚜껑이 덮여 있는데 그 뚜껑에 좀 모양을 좀 냈어요. 그래서 단순한 판으로, 뚜껑이 판으로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 뚜껑 부위에 그 위쪽에 이렇게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이 구진행 마이크를 보시듯이 양쪽에 순금으로 뭘 만들었냐면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뭐 아이돌 그룹이 아니라요. 이 최룹이라고 영어로는 제 발음이 되는 영적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최측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이라고 하는 그 존재의 형상을 양쪽에 이렇게 만들도록 했고, 성경에 보면은 그룹이 날개가 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 지금 두 날개로 이렇게 가운데를 향해서 이렇게 맞닿으면서 이 긍휼의 자리를 이렇게 감싸는 형태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조를 잘 보시면, 이것이 사람의 눈높이에서 볼 때는 두 개입니다. 아래쪽에 율법, 위쪽에 은혜. 아래쪽에 그 법궤를 담은 그이 궤가 있는 것이고, 위쪽에 뚜껑에 해당하는 부분이 긍휼의 자리예요. 말 그대로 긍휼.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의 눈높이에서 볼 때에는 확연히 두 개로 구분이 되어서 율법을 은혜가 덮고 있는 이런 이제 모양새이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위에서 아래로 보실 때는 사실 그게 하나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긍휼이 율법을 덮고 있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보실 때는 뭐, 실제로 안 보이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율법이 안 보이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의적으로 은혜로 율법을 덮어놓고 하나님은 그냥 은혜만 보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율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긍휼 은혜라는 것은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이 율법과 은혜가 누구 안에서 만나게 되냐면, 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듯이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로 이렇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모형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들, 이렇게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휼의 자리만을 우리가 생각해 볼때 이것은 셋째 하늘,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에 그것을 이제 성전이라고 이제 성경이 묘사하는 것인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앉아 계신 그 왕좌가 곧 긍휼의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이해할 때좀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나 계신가 아닌가? 하나님이 영이신데? 맞습니다. 그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또 성경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하늘의 왕좌에 앉아 계시다,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있는 표현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더큰 의미를 담고 있는지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에나 계실 수 있고, 구속받지 않으시고, 시간과 공간에 구속받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왜냐하면 그걸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는 분이니까. 그런데 또 성경에서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시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또 그것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성막이 하늘에 있는 성전의 어떤 모형이라면, 그렇다면은 지금 긍휼의 자리, 땅에 있는 성전의 지성소에서, 성막의 지성소에서, 특별히 거기에 긍휼의 자리라는 곳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그렇다면 하늘에서도 긍휼의 자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좌정하고 계신 곳에 해당하는 뭔가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의 왕좌란 말입니다. 그런 게 성경에 있습니까? 예. 우리가 그 힌트를 볼수 있는 것이 이사야서 6장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제 그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사야 예언자가 환상을 보는데, 주께서 거기 보면 높이 들린 왕좌에 앉으셨는데,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이 들리는 왕좌에 앉아 계시다. 그럼 여기가 뭐겠어요? 여기가 이 땅에 있는 성막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지성소의 긍휼의 자리에 해당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본 환상 중에서 이제 인류 역사 맨 마지막에 있게 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주실 때에, 거기 보면 크고 흰 왕좌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크고 흰, 거대하면서 색깔이 하얀 그런 한 왕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하여 물러가고 그것들의 자리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크고, 그러니까 거대하고 하얀 그런 왕좌가 있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긍휼의 자리가 이 하늘에, 셋째 하늘에 하나님께서 앉으신 그 왕좌를 보여주는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땅에 있는 성막의 지성소의 긍휼의 자리에 그룹들이 이렇게 그 왕좌를 덮고 있었다고 했는데, 아, 그럼 그런 것도 그러면은 셋째 하늘에 하나님의 왕좌에도 그런 것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가 그 사탄을 이야기할 때 사탄의 정체가 가장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된 것은 이사야서 14장과 에스겔서 28장이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사탄이 되기 전에 원래 뭐였냐? 그 신분이 그룹이었다 그랬습니다. 타락하면서 사탄이 된 거예요. 타락하면서 이제 그 마귀, 사탄이 되었는데 그 전에 그 신분이 뭐였냐? 그룹이었다. 그러면서 더 특별한 건 뭐냐면 그 그룹이 덮는 그룹이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찾아보실 때 에스겔서 28장 14절에 가서 보시면 성경에 정확하게 너는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하늘에 그이 성전, 하늘의 성전에도 참 성전이죠. 그 성전에도 지금 지성소가 있는 것이고 거기 하나님의 왕좌, 긍휼의 자리에 해당하는 하나님의 왕좌가 있는 것이고 그 왕좌를 누가 덮고 있었냐? 실제 그룹이 덮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룹 중에 최고 그룹이 이제 교만해지면서 이제 타락했을 때에 마귀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럼 또 우리가 이제 조금 센스가 있는 분들은 또 이런 것도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왕좌를 덮는 그룹은 하나가 아니라 둘인데, 그렇죠? 이게 지금 땅에 보니까 땅에 이 성막의 구조에 보니까 양쪽에서 이렇게 덮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그 중에서 하늘에 있던 그 하나님의 왕좌를 덮는 그룹 중에 하나만 그런 범죄하고 하나는 범죄 안 했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저도 잘 모릅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부분은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아, 같이 덮고 있던 다른 한 그룹은 그런 범죄하지 않았다는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정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요런 부분들을 같이 살펴볼 때, 이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25장에 돌아오셔서 거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22절 부분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이제 좀더잘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긍휼의 자리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너와 대화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구조가 이제 하늘의 구조, 땅의 구조 이것이 딱 겹치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제 조금 더 분명해지죠. 자, 이제 이렇게 제가 어떤 구조적인 면을 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좀 의미 측면에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봤더니 하나님은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신다. 그러니까 성막에 관한 계시를 이렇게 쭉 우리가 살펴볼 때, 아, 하나님은 인간과 만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자, 그런데요, 또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만나긴 만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엄격한 만남이라는 걸또 우리가 알게 됩니다. 굉장히 제한된 만남, 엄격한 만남이에요. 지성소라는 곳은 평소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짙은 어둠 속에 계신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지어놓고 기도하는 장면 중에, 열왕기상 8장 12절에 가서 보시면 그렇게 돼 있어요. 주께서 친히 짙은 어둠 속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셨사오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성소 빛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자, 이 장소가 평상시에는 극도로 출입이 제한된 장소였다. 레위기 16장 2절, 이거 한번 찾아서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 16장 2절입니다. 자, 레위기 16장 2절에 보니까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형 아론에게 말하여, 이제 아론이 대제사장이 되는 사람이죠. 그가 아무 때나 성소 안으로 휘장 안쪽에 궤에 있는 긍휼의 자리 앞에 들어오지 말게 하라. 여기 지성소죠. 아무 때나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야 그가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꿔 얘기하면 아무 때나 들어가면, 대제사장이라도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당연히 대제사장이 아닌 사람은 전혀 못 들어가는 것이고, 대제사장이라 하더라도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는 1년에 단한 차례 이제 대제사장 혼자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이제 레위기 16장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렇게 엄격하게 출입이 통제되었던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인간과 만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었는데, 그런데 굉장히 놀랍게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해주신 거냐면,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리고 있던 이 막, 이 막을 하늘에서부터 땅 쪽으로 쫙 찢으심으로써 이제는 그 담대하게, 모든 사람이 담대하게, 구원받은 사람이죠. 담대하게 이제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게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히브리서 19장, 아니 10장 19,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나니, 이 길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휘장, 곧 자기의 육체를 통해 거룩히 구분하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때 실제로 그 당시에 있던 성전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예수님의 몸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해석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육체였다. 휘장이 자기의 육체였다. 예수님의 육체였다. 육체를 찢으시면서 그 죽음을 통해, 예수님의 그 죽음,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아무나는 아니에요. 아무나는 아니고 예수님의 피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에 들어간다. 원래 이 길이 무슨 길이었다고요? 죽음의 길.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들어가면 그냥 즉사하는 그러한 길이었는데, 이 길을 새롭게 만들어주셨고 살아있는 길로 만들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그리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졌다. 히브리서 4장도 한번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보시면,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우리가 알므로.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셨다 할 때, 이게 어떤 장면인지 여러분이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셨습니다. 구약 시대에 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 한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가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참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는 그때는 언제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삼아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자기 자신을 희생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또한 부활하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 가지를 하시는 거예요. 제물도 되시고 제사장도 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제물이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제물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하신 상태에서는 대제사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피를 가지고, 이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그거예요. 그런즉 우리에게 위대하신 대제사장, 곧 하늘들 안으로 들어가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계신 줄 알므로 우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들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에 감정을 몸소 느끼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자, 그 다음 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 은혜의 왕좌를 아까 구약 시대에 그 성막과 관련해서 표현을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긍휼의 자리. 그렇죠? 그 긍휼의 자리. 이게 이제 신약 시대에 은혜의 왕좌. 이렇게 지금 바뀌어서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새롭고 살아있는 길로 지성소로 들어갈 담대함을 얻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한 것이고요. 같은 표현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아, 하나님이 어쨌든 제한된 만남이지만, 제한된 조건이지만, 하나님은 어쨌든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시점에서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좀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러면 하나님은 단지 그냥 만났다 헤어지고, 만났다 헤어지고, 만나는 것만을 원하시는 하나님인가? 여러분, 만난다는 것은 뭡니까? 매 순간 함께 있지는 않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주일에 이렇게 만났습니다. 제 아내, 제 집사람이나 제 아이들은 집에 저와 늘 항상 있었기 때문에 오늘 와서 만났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만난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럼 하나님이 사람과 만난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것은, 아, 그럼 떨어져 있는 기간이 더 많구나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표현인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나요? 원래 인간이 이제 아담, 말을 바꾸면 아담인데, 그 원래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원하셨던 게 그거였나요? 그냥 만나는 거. 한참 떨어져 있다가 만나는 거. 그거였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범죄 이전에 아담은 흙덩어리로 몸을, 바디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생명의 숨, 누구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숨을 그 콧구멍에 불어넣으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 안에, 아담의 영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러한 구조로 인간을 만드셨고,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그 인간과 이따금씩 만나서, 이렇게 엄격한 시간 제한을 있는 환경에서 이따금씩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시는 것, 그걸 계획하셨던 것이 아니라 그냥 매 순간 함께 있는 그러한 형태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그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게 되었을 때에, 아담이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은 즉시 아담으로부터 떠나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아담으로부터 분리되시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이에요. 분리라는 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이때로부터 하나님은 이제 인간과 만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바꿔서 얘기하자면 인간 또한 이때로부터는 하나님과 만나는 존재, 그러니까 매순간 함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만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 직후에 하나님이 두려웠고 또 자신의 벗은 모습이 수치스러워서 나뭇잎으로 옷을 해입고 그리고 나무 뒤에 숨어있는 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그날 서늘한 때에 동산에서 거니시는 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주 하나님 앞을 떠나 동산의 나무들 가운데 숨음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아담을 찾아오셔서 만나시는 그런 상태가 됐고 아담 또한 제가 두려워하여 숨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쨌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상태가 된 것입니다. 매순간 함께 있지는 못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범죄한 아담 이래로 그 아담의 허리에서부터 이제 그 씨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전파되면서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그 모든 사람들은 창세기 5장인가요? 보니까 아담의 모양과 형상대로 자녀들을 낳게 됩니다. 원래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는데 범죄한 이후에 그 아담의 후손들은 아담의 모양과 형상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떠난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의 그 모습대로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자손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신약 성경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모두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올 때 모두가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어있는 상태로 즉 하나님의 영이 그 영 안에 그 사람 영 안에 없는 상태로 태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모든 사람들은 무엇의 대상이냐? 만남의 대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남의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모든 그 아담의 후손들,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매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지는 못하게 된 그러한 존재들,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은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인간은 자기가 원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제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건 그게 엄격한 어떤 조건 하에서 만나는 것이지 그게 함께 있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사람이라고 불리시는 분, 첫 사람 아담과 대조해서 둘째 사람이라고 불리시는 분 또는 첫 아담과 대조해서 마지막 아담이라 불리시는 분, 성경적 용어입니다. 마지막 아담이라 불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그 안에 모셔드려서 마지막 아담에게 속하게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상태가 되었냐? 더 이상 하나님과 만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아담, 첫 아담, 범죄하기 전에 이전의 그 아담의 상태처럼 그 하나님과 함께 매 순간 거하는 상태가 이제 된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다시 얘기해서 첫 아담에게만 속해 있는, 육체적으로 첫 아담에게서 태어나서 한 번밖에 태어나지 않아서 첫 아담에게만 속해 있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하나님과 단순히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지만, 그러나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에게 속해 있어서 두 번 태어나서, 그렇죠? 육체적으로 한 번 태어나고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성령으로 태어난, 두 번 태어난 이 사람들은 이제 단순히 하나님과 만나는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첫 아담처럼, 범죄하기 이전의 아담처럼 하나님과 늘상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 상태예요. 또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이제 교회 성도들에 관한 이제 말씀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인 것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상태가 된 것이냐? 히브리서 13장 5절의 약속이 주어져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는 결코 그 사람을 떠나지도 않고 그 사람을 버리지도 않는다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는 좀 다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어떤 사람 안에 임했어도 그 사람이 잘못하면 떠났습니다. 신약시대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비교할 때 신약이 참 훨씬 좋다, 너무 좋다,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다, 이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죄인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영 안에, 다시 얘기해서 그 사람의 지성소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제 긍휼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좌정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게 단순히 범죄 이전의 아담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상태가 되는 것이에요. 아담은 어쨌든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범죄하기 전에 계셨지만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실 수 있는 가능성 속에서 살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고. 그러나 신약의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럴 가능성 자체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제는 더 이상 떠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첫 아담이 범죄했을 때 떠나신 것처럼 그렇게 떠나시지 않는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훨씬 좋은 상태로 이제 이렇게 복원이 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특정한 어떤 시간에 하나님을 잠깐 만나고 뭐 오랜 시간 헤어져 있고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볼 때, 저와 여러분 개별적으로 볼때 하나님은 내 안에서 떠나시지도 않고 나와 늘상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만날 필요가 없이 그냥 늘상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행동하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것처럼 행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럴 때가 더 많죠. 불행하게도. 예. 그러나 어쨌든 사실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 계시고 영원히 계시고 결코 떠나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개별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건 아니고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건 또 뭐냐는 거죠. 그건. 저도 아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건 뭔가요? 이건 집단적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단체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개별적으로는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있고 단순히 만나는 정도에 그치는 것은 아닌데,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는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바라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을 만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네. 그래서 오늘 이런 시간,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각각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의식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이것을 우리가 교회의 경배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에요. 저나 여러분이 각자의 처소에서 매순간 주님을 의식하는 것도 굉장히 귀한 시간 맞지만, 하나님은 그것만 계획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로 하여금 함께 모여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경배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계속해서 집마다, 가정마다 돌아가면서 함께 모이면서 빵을 뗐다, 이런 표현, 빵을 먹고 이런 표현이 있는 것이고, 또 주의 첫날에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주의 첫날에 너희가 함께 모일 때에, 그때 이 물질을 드릴 때 미리 준비한 마음으로 하라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것이고, 너희가 모일 때 이 시편과 찬송시와 또 말씀과 이런 가르침과 이런 것들이 너희 안에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다 계획하신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매 순간 각 처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것도 계획하신 것이고, 그러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모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섬기는 법을 배우고 서로가 서로를 통해서 갈리고, 그렇죠? 깨지고 갈리고 감정이 상하겠죠.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감정이 상하기 때문에 난 저런 사람들과 있기 싫어, 이렇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어떤 계획,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모일 때 다 기분이 좋아서 모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걸 계획하셨고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제가 그냥 웃으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아, 이거 인터넷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니까 아주 속 편하고 좋으네, 이게 그 꼴보기 싫은 사람 만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모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이걸 사모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도 데리고 나와서 주일학교에 참석시키고,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성장하도록 하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영향을 받게 하고, 인플루언스, 영향을 받게 하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게 쌓여서 우리의 인격이 형성되고, 우리가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서 만들도록 하신 이 성막, 특별히 그 성막 안에 지성소, 또 그 안에 있던 긍휼의 자리, 이것은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모양을 본딴 것이었습니다. 그것의 그림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인간들에게, 그 인간의 대표가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뭐가 특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대표로 하나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스스로 잘난 척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왜 이스라엘만 저렇게 사랑하셨냐,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대표로 하나를 뽑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만큼 사랑한다는 걸 그 대표에게 대표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인이 인간들과 만날 수 있는 장소로서 이제 지성소의 긍휼의 자리를 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들으면서, 아, 하나님은 나와, 우리와, 인간과, 나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형성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섬기던 그 신들은 하나님과는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시내산까지 도달하면서 여러 하나님의 어떤 면모를 경험했지만, 시내산에 딱 도달하자마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뭐였냐면, 가까이 오지 마라였어요. 가까이 오지 마라. 이 산에 하나님이 지금 시내산 꼭대기에 계신데 산에 접근하지 마라였습니다. 여러분, 그것만 잠깐 좀 보실까요? 출애굽기 19장 12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2절. 지금 시내산에 도착했는데, 20장에 가서야 이제 하나님이 율법 주시는 얘기가 나와요. 자, 근데 19장입니다. 지금 19장에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너는 백성을 위하여, 그러니까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백성을 위하여 사방에 경계를 정해주고 이르기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여 산에 오르거나 산의 경계에 닿지 말지니, 누구든지 산에 닿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하나님 산에 계시고 이 산의 경계를 정해주고 그 경계를 넘어오지 말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만 생각했다면, 하나님이 여기까지만 말씀하셨다면, 아, 하나님은 우리와 만나기를 원치 않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나와 만나기를 원치 않는 분이구나. 뭐, 혹시, 뭐, 모든 인간 중에 가장 뛰어난 대표 한 사람은 만나 주실지 몰라도, 나와 직접적으로 만나기를 원치는 않으시는 분이구나. 뭐,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지성소의 긍휼의 자리에서, 이제 이 인간과 만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듣게 되면서, 아, 사람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면모를 이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구약시대에는 제한적이었어요. 모두가 다 그때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그 당시에 곧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러 나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매순간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제한된 조건하에서 그렇게 이제 허락이 됐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구나. 만남의 하나님으로 이제 새롭게 이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또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말고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떠냐? 단순히 만나는 상태를 넘어서 이제는 매 순간 함께 있을 수 있는 하나님까지도 알게 되었다. 그걸 원하시는 하나님, 또 내가 그렇게 할수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이 귀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또 얼마나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누리는 것을 얼마나 또 우리는 또 게을리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서글픈 사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하고 싶어도 그걸 못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대제사장이 아니라 동네 무슨 그 거지 아이라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 지성소에 담대하게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을 얻게 된 사람들인데, 그래서 늘 함께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 우리는 굉장히 그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누리는 일에 인색하다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제 안에서도 이렇게 발견하게 될 때, 아, 참, 참 너무 씁쓸하고 너무 죄송하고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남의 하나님, 인간과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것보다 더 넘어서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함께 늘 매순간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알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잠깐 기도하십시다.